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 상원에게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표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대이란 군사 행동은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원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인이 이란의 카셈 술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과 관련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전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데 이어 13일 이를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결의안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군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 이 결의안은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해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이란과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535명 의원들의 승인에 따라 군사력 운용을 제한하는 기본적으로 결함을 가진 결의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명의 총사령관만 있을 뿐이라며 이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누적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12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242명이 추가로 숨지고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이 수치에 대해 현재 임상진단을 통해 검출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현재 X선과 같은 영상 촬영을 통해 폐렴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확인된 신규 환자 약 90%가 임상진단을 통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총력전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이 이번 주 두 차례 타이완 해역을 통과한 가운데 미군 전투기도 주변 해역을 비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2일 성명에서 미 공군의 특수작전기 MC-130J 코만도 2 한 대가 타이완 해협 상공 북쪽에서 남쪽을, 전략폭격기 B-52는 타이완 동해를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비행을 자세히 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군의 이번 비행은 중국이 이번 주 타이완 해협 인근을 통과하는 비행 훈련을 한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방문군 협정 VFA를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정말 개의치 않는다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의 이슬람 국가 IS 무장 세력을 격퇴하는 것을 미국이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필리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미국의 방문군 협정의 종료를 통보해서도 180일간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아프리카 수단 과도 정부는 지난 2000년 알카에다 자살폭탄 테러로 파괴된 미 해군 구축함의 희생자 가족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관리들은 13일 이 같은 합의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10월 미 구축함 USS 콜호가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 장병 17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수단은 알카에다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지만 폭탄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켰지만 작년 수단에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명단 제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을 순방합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첫 기착지로 독일을 방문해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함께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비행기에서의 주의사항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손을 자주 씻고 아픈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다른 승객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통로가 아닌 창문 좌석을 선택하고 되도록 이동을 줄여야 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한 생물통계학자는 보잉사에서 과학자들과 함께 비행과 질병 전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호흡기 질환이 의심된다면 머리 위에 송풍구를 켜야 한다고 합니다. 재채기할 때 강한 공기 압력이 세균을 빨아들인다고 하는데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002년 발생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경우 아픈 승객과 최소 3줄 이내에 가까이 앉은 승객들에게는 전염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의학 전문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긴 비행시간 동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기 습도가 낮고 코 안에 있는 점막이 건조해지면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화장실 손잡이를 만지고 눈, 코, 입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면 금방 감염되기 때문에 손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기 전 또 손을 씻은 이후에도 적어도 60% 이상이 알코올로 돼 있는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밤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3도, 신의주는 3도에서 1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도에서 14도, 함흥 1도에서 15도, 청진 지역은 0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모키 로빈슨과 The Miracles가 부릅니다. 내 모습이 광대처럼 즐거워 보이지만 기쁨으로 상처를 감싸는 것뿐이에요. The Tears of a Clown.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40여 명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하선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건설과 관련된 기업 112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13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44명 더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배 안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 처음으로 배 안에서 감염자들이 한꺼번에 10명이나 발견된 이래 계속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검역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포함해서 약 3,700명이 승선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3일 이 배가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이래 지금까지 검역을 거친 사람은 71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승객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최초 감염자와 긴밀히 접촉했던 사람들과 이들의 동선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검역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확인된 감염자들은 첫 번째 감염자였던 이 80대 홍콩 남성과 접촉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배 안에서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고 있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그동안은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14일간 배 자체를 격리해서 본토 내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해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자 13일 이들 중 이들 가운데 이제 일부를 하선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부라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예, 80대 이상의 고령자로서 지병이 있거나 창문이 없는 객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승객들을 먼저 하선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부 장관은 이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은 약 200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하선은 별도 격리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도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살던 8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영토 밖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필리핀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하루 동안 25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요?
예, 12일 하루 동안 중국 전역에서 사망자 254명, 확진자 14,80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42명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내 사망자는 총 1,367명에 달합니다.
전날 사망자 수가 100명 미만대로 떨어지면서 잠시 주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증한 걸까요?
예, 감염자 확진 판정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게 이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중국 당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기존 검사 방식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컴퓨터 단층, 이 CT 촬영에서 폐렴 결과가 나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내리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후베이성 당국이 종전 확진 범위 90% 이상 임상 진단을 받은 사망자들과 환자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왜 갑자기 기준을 바꾼 겁니까?
예, 중국 보건당국은 기존 확진 범위를 넓혀서 감염의 확산을 보다 잘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와 감염자가 쏟아져 나온 후 나온 이 후베이성은 이 현재 다른 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진단 분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후베이성도 임상 진단 사례를 확진 사례에 포함해 발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환자 수 제도를 축소 또는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과 우한시 지도자들을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3일 장차오량 후베이성 당서기를 직위 해임하고 후임에 잉용 상하이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또 마궈창 우한시 당서기도 해임하고 왕준린 진안시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부실 대응에 대해서 이제 면책성 인사로 불이가 됩니다. 네. 한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의 반분패 감시기관이 후베이성의 조사단을 보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혹을 제기했던 리원량 의사와 이 사람의 이제 사망과 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그 여파가 지금 곳곳에 미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의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현재 중국 내 많은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 호텔, 국제 항공사들이 중국 간 운항을 잠정 중단하면서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신종 지난 2003년 전 세계 강타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중후군 사스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가 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스가 창궐했을 때보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예바 IMF 총재는 12일 미국 CNBC와의 대담에서 이 사스 당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약 8%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19%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제조품 가운데 28%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인이 해외여행에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이스라엘 정착촌과 관련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예,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12일 요르단강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사와 관련 있는 기업 112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2016년 산하 기관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정착촌 관련 기업들의 활동 자료와 명단 작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이 왜 이런 명단 작성을 지시한 건가요?
네, 국제사회는 현재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하는 이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이 이른바 이국가 해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추구하는 이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하고 있는 정착촌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지역이자 장차 팔레스타인이 독립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영토가 될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현재 정착촌이 어느 정도나 건설돼 있습니까?
예,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한 이래 지금까지 약 140개 정착촌이 건설됐고요. 60여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명단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나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90여 개사가 이스라엘 기업이고요. 다국적 기업은 이 6개 나라, 18개 회사입니다. 네. 이들 중에는 유명한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또 온라인 여행업체인 익스피디아와 부킹닷컴, 모토로라 솔루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은 이 정착촌 내 기업들 명단과 활동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는 국제법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된 기업들은 즉각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은 이들 기업의 토지 불법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예,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누구든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부당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이런 경멸스러운 일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알프스 산맥 최정상인 몽블랑에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일부 내각 장관들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몽블랑에 올랐습니다. 몽블랑이 관광객과 오염물로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행보였는데요.
네.
이 몽블랑에 오른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한 해는 환경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해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몽블랑이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예, 프랑스는 물론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몽블랑은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흰산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이지만 등반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몽블랑 일대도 둘러본 걸로 알려졌던데요.
예, 이 몽블랑이 있는 산악마을인 샤모니의 명소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큰 빙하인 메르드글라스도 방문했습니다. 메르드글라스는 길이가 7.5km에 달하는 대형 빙하인데요. 최근 네.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메르드글라스 방문한 뒤에 이 빙하 해빙이 지구온난화를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처할 방안도 제시했나요?
예, 마크롱 대통령은 생물 다양성을 위한 싸움이 곧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정부 부처인 생물 다양성국이 환경을 감시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몽블랑 일대에 자연 보호 구역을 설정해 등반객 수를 제한하는 등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몽블랑에 직접 오르게 된 배경이 있다고요?
예, 알프스 산맥에 인접한 마을인 생제르베 시장이 보낸 편지 한 통이 계기였습니다. 시장은 지난해 9월 마크롱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남미 아마존이 훼손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몽블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무시당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면서 관심을 촉구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편지 내용을 12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리고 몽블랑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 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몽블랑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 잠시 등반 제한 조처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몽블랑 등반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작년 8월 영국 왕립해병대 출신인 영국 등반객이 몽블랑 정상 인근에 노젓는 운동기구를 버려둔 채 하산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기상 조건이 나빠서 운동기구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하지만 프랑스에선 이를 비만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외에도 환경 보호 방안을 따로 내놨다고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몽블랑에 오르기 하루 전인 12일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 환경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이 차량을 공유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시 200유로 미화로 약 $218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 공무원 들이 출장 시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기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 전용차를 포함한 모든 공무 차량을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상원이 표결할 예정입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이 예비선거 코커스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이 대통령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한다고요?
네, 연방 상원이 13일 본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12일 표결로 이런 일정을 잡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팀 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대통령이 전쟁 권한을 왜 제한하려는 겁니까?
이란과의 무력 충돌을 막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 미군이 이란군 실세였던 이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에 급격하게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죠.
네, 대통령이 만일 이란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려면 군사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임박한 공격에 대한 대응은 예외로 뒀는데요. 그 외의 군사 행동은 대통령 계획을 의회가 접수한 뒤에 적절한 토론을 거쳐서 승인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연방 헌법이 이 전쟁 선포 권한을 이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 의회에 부여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여 년 전부터 연방 의회가 이 대통령의 군사 행동 재량권을 좀 확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 조치를 걷어들이려는 건데요. 네. 하원에서도 이미 비슷한 내용을 가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원은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에 대한 안건들도 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원에서도 결의안을 통과시킬까요?
일단은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결의안이 상원 전체 의석 100명 가운데 과반 지지를 얻으면 가결되는데요. 민주당하고 무소속 의원 47명에 더해서 이 공화당 쪽에서 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찬성표가 51표를 넘겨서 결의안이 가결되는데요. 현재 이 대선 선거 유세 중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도 13일 표결을 위해서 대거 워싱턴으로 돌아온 것을 알려졌습니다.
집권 공화당에서 찬성할 의원들은 누굽니까?
대략 5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인디애나의 토드 영, 유타의 마이클 리, 캔사스의 제리 모란, 그리고 켄터키 출신인 랜드폴 상원의원인데요. 네. 이 가운데 마이클 리 의원은 결의안을 민주당 쪽에서 발의했지만 이게 논쟁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걸 갖고 정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속 정당 입장을 떠나서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연방의회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이 삼권 분립을 적절하게 세우는 문제다라고 리 의원이 강조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제리 모란 의원은 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전쟁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자신은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모란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퇴석하지 말라고 10일 상원에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란 전쟁 권한 결의안을 부결하는 게 미국 안보에 아주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이 안보에 해당하는 시큐리티를 대문자로 써서 트위터에 강조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약한 모습이라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의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힘을 빼놓으려는 것이란 게 대통령 주장인데요. 네. 손이 묶이면 이란이 아마 제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뜻에도 반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테러 분자였던 솔레이마니의 를 제거한 것을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5명을 제외한 공화당 대다수의 의견은 뭡니까?
뭐 역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지지합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결의안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략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군대와 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에서 결의안 통과가 유력한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통과가 되면 이게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원 쪽은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전망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따라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결의안을 다시 대통령한테 보내려면 상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의석수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오와주 민주당 의장이 사임했군요.
네, 그간 아이오와 민주당을 이끌었던 트로이 프라이스 씨가 12일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지난 3일에 치른 이 코커스 당원대에서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성명을 내서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이 미래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라면서 자신이 물러난 뒤에 지역 당원들이 합심해서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죠.
네,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 네. 휴대용 기기에서 개표 결과를 처리하는 앱에 생긴 잘못 때문이었는데요. 이 첫 대선 예비 선거에 관심이 크게 쏠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민주당 예비 선거가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됐다거나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이번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가 완전한 참사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박빙이었습니다. 이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군수한 차이로 1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위에 올랐는데요. 네.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1순위 표 6천 표를 자기가 더 받았다면서 자신이 사실상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경선 진행 상황 짚어볼까요?
네, 이 아이오와 예비선거에 이어서 11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부티지지 전 시장이 지금까지는 선두입니다. 대의원 22명을 확보했는데요. 샌더스 상원의원이 21명으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8명으로 3위고요.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7명을 확보해서 지금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국조사에서 선두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 안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현재 5위입니다. 지금까지 대의원 6명을 확보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 두 곳에서만 예비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나머지 주자들 득표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까지 네. 총 8명이 민주당 경선에 남아있는데요. 톰 스타이어나 털시 게바드 후보는 이렇다 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 선두권 경쟁이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예비선거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 각 지역 매체의 광고 집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예비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는 22일에 네바다주에서 코커스가 열리고요. 29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프라이머리가 이어집니다. 네. 각 후보들이 이미 현지에 가서 유세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이어지는 슈퍼 화요일을 지나고 나야 구체적인 이 승부의 윤곽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슈퍼 화요일이 뭡니까?
예, 화요일 하루에 여러 곳에서 예비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 올해는 다음 달 3일이죠. 이날 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를 비롯한 14개 주에서 동시에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3월과 4월, 5월에 걸쳐서 계속 주별로 예비선거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뉴저지주하고 워싱턴 DC까지 해서 예비선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나면 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진행되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확정되는데요. 네. 이 전국에 배정된 대의원 과반인 1,991명 이상 확보를 하면 최종 승자가 됩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화당도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후보 선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재선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 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열립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통계가 나왔군요.
네,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닐센이 최근 공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4분기 유선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 가운데 19%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들어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8년 초에 같은 회사가 공개한 통계에서는 이 비율이 10%가량 됐었습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TV를 보는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유선 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유선 방송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케이블, 즉 유선으로 이 TV에 들어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네. 반면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TV로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죠.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계적으로는 이 영상이 TV에 들어오는 경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유선방송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방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집에서 인터넷만 되면 아무 때나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팔리는 TV에서는 대부분 유선방송이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닐센사가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요. 비용이 싸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 밖으로는 이용하기가 편하고 또 콘텐츠, 즉 볼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어떤 회사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나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네. 닐센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요.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1%로 점유율 1위였고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훌루가 12%,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 8%였고요. 기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모두 합쳐서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많은 업체가 소속 시장에 속속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디즈니와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HBO Max가 올해 5월, 그리고 MBC 유니버설 피코크가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큰 미디어 기업인 CBS 바이아콤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이 힘에 부쳐 친구가 필요할 땐 나한테 기대요. 우린 모두 기댈 누군가가 필요하니까요. Lean on me 들어보시죠. 마이클 볼튼의 노래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 17일은 미국 대통령의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은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원래 이날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을 때 오합지졸을 이끌고도 고도로 훈련된 영국군의 승리를 거둔 점, 그 후에는 초대 대통령이 돼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추앙을 받고 있죠.
조지 워싱턴은 1732년 2월 22일 미국 동중부 대서양에 인접한 버지니아주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6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둘째는 배다른 형이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한 명, 남동생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가 11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이복형이 집안을 이끌어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했습니다.
조지는 젊었을 때부터 측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처음 직업도 측량기사였죠. 그러면서도 군인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습니다. 이복형 로렌스 워싱턴이 버지니아 민병대의 지휘관이었는데 말을 타고 군복을 입은 그 형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도 21살 때 드디어 버지니아 민병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미 대륙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으로 불리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미 대륙의 땅을 차지하려는 영국과 프랑스가 영토 확장 때문에 자주 충돌을 하고 있었죠. 두 나라 군대는 서로 토착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 지휘관의 참모로 복무했습니다. 프랑스 편을 드는 인디언 부대와 20번의 격렬한 전투를 지휘했는데 지휘를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실전 경험은 나중에 워싱턴이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약 5년간 민병대 복무를 마친 워싱턴은 버지니아에 있는 마운트 버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마사 덴드리치 커스티스와 결혼했습니다. 1770년대 미 대륙에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이른바 대륙회의 컨티넨탈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3개 식민지 주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여기서 영국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나고 워싱턴에게 독립군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은 미국이 공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한 해 전인 1775년에 식민지군 총 사령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때 나이 43세였습니다. 사령관의 월급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무료 봉사인 셈이죠.
예, 조지 워싱턴은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 또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진 지휘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각각 독립된 주가 느슨한 연합체제를 이루고 있었을 뿐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금, 병기, 식량, 보급품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원병들이라 훈련이 잘 안 돼 있었죠. 복무기관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정예부대로 소문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 워싱턴은 초기에는 고전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패했죠. 그렇지만 워싱턴은 전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공격, 또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기습을 감행해서 영국군의 허를 찔렀습니다. 약 8년 동안 계속된 전쟁 중에 특히 중요한 전투는 1776년 12월에 동북부 뉴저지주의 주도 트렌튼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전투였는데 독립전쟁의 전세를 뒤바꾸는 계기가 된 싸움이었죠.
당시 뉴욕에 본거지를 둔 영국군은 남쪽으로 내려와 식민지 주들이 본거지로 삼고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밀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워싱턴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새벽에 기습해 격파한 전투입니다.
늘 패하기만 하던 식민지 군대가 처음으로 이겼으니까 미국인들의 사기가 크게 올라갔죠. 마지막으로 결전을 치른 곳은 버지니아 식민지 동해안에 접한 요크타운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죠.
네.
그때 혁명군과 영국군은 약 8천 명씩의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크게 패해서 워싱턴에게 항복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공화제를 한다고들 하지만 도대체 왕이 없이 국민들이 합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모두들 큰 의문이었죠.
그래서 13개 주 대표들은 뉴욕에 모여서 재헌회의를 열었습니다. 55명의 대의원들이 모인 회의인데 말 많은 회의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데 60번이나 표결을 해서 겨우 통과될 정도로 혼란했습니다. 끝없이 논쟁만 계속되자 대의원들은 조지 워싱턴을 불러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집에서 쉬던 워싱턴은 다시 필라델피아 재헌의회에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에게 왕으로 등극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영국 왕의 항거에 싸웠는데 다시 이 땅에 왕을 만들어야 되겠냐고 크게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왕은 아니지만 결국 여기서 새로운 나라의 수반, 즉 대통령의 당선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조지 워싱턨는 미국 역사상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데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자기 집인 마운트 버논에서 말을 타고 뉴욕까지 가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직선 거리가 약 33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은 아메리카 합중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당시 워싱턴 DC가 연방정부의 수도로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도시가 건설 중이어서 뉴욕에서 취임을 한 거였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살지 못한 대통령이었죠.
워싱턴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왕이나 독재자가 통치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드는 데도 애를 썼습니다.
또 정부의 삼권 분립을 엄격히 시행했고요. 국무부, 연방대법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국방에도 역점을 두어서 처음으로 해군을 창설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이 취임했을 때 미국은 장래가 불투명한 허술한 나라였는데요. 퇴임할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돼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존경을 받는 많은 것 중에는 이 대통령 임기를 2차 연임으로 끝내는 전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3차 연임을 하라, 심지어는 종신 대통령으로 있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내가 더 연임을 하게 되면 후대에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단호히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799년 12월 12일 농장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감기 같은 증세로 드러누웠는데 이틀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향년 67세였습니다. 의사들은 후두개염이라는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의 사인은 확실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포토맥 강가, 돌집 안치소에 부인 마사의 석관과 함께 나란히 안치돼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친구이자 같이 싸움터를 누볐던 리차드 헨리 리는 전쟁에서도 으뜸, 평화에서도 으뜸, 국민의 마음속에도 으뜸이라고 워싱턴을 추모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저희 배운 표현들인데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표현들,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 VOA 기사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Right-wing, conservative or reactionary, 우익 혹은 우익의. Left-wing, liberal, socialist or radical, 좌익 혹은 좌익의. 그럼 우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Rightist, 좌익의 사람은 leftist.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독일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보존하기 위해.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그러나 최근 우익 테러 공격 against the synagogue, synagogue 하면 유대교회당을 뜻하는데요.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전 동독 유대교회당을 향한 demonstrated, 입증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anti-Semitism과 and Islamophobia. 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이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여전히 깊은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오늘의 표현 right-wing, left-wing, rightist, leftist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춤 자체에 몰입한 한 소녀의 삶을 그린 노래죠.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악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